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해결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만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탈리아 중부의 루카에서 열린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에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더 이상 지역 안정을 해치거나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향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아니면 이란과 무장세력 헤즈볼라, 시리아 정권을 끌어안을지 양자 택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무능한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런 구물은 사망자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지역이 서서히 줄고 있다고 이라크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 야히야 라술 준장은 11일 ISIL이 현재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2014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과 비교해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한때 이라크 영토의 40% 이상을 장악했었습니다. 라술 대변인은 그러나 ISIL은 지난달 말 현재 이라크 영토의 6.8%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SIL은 이라크 내 카임과 타라파르, 하유자 지역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과 구호 요원들이 북부 난민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뒤 사라진 난민 수백 명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해안 도시 덩케르크 인근의 그랑드 생트 난민촌에서는 10일 밤 대형 화재가 발생해 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시 건물 300채가 소실됐습니다. 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으며 앞서 아프가니스탄계와 쿠르드족 난민들 간에 벌어진 싸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난민촌에는 1,600명의 난민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뒤 약 500명만이 체육관 세 곳에 수용됐을 뿐 나머지 대다수 난민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이 인도전직 해군 장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경우 양국 관계에 미칠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인도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11일 상원에서 파키스탄 군사법원으로부터 최근 간첩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도 해군 장교 출신 쿨부샨 자디부시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는 축구, 그리고 그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를 뽑는 대회가 바로 FIFA 월드컵 축구대회인데요. 이 월드컵 축구대회는 축구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죠. 그리고 오는 2026년에는 이 취지에 가장 걸맞은 월드컵 축구대회가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북미 3개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2026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이 대회부터 참가국이 기존 36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확대되는 데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과 무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많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만일 2026년 대회가 북미 3개국 공동 개최로 치러지게 되면 미국에서 60경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각각 10경기씩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축구가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면서 공동 유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난 2002년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에 이은 최초의 3개국 공동 개최가 성사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4도, 신의주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3에서 16도, 함흥 역시 3에서 16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이미 러슨의 노래입니다. Someone for Everyone. 지금 당장 사랑과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d like to say if you feel you've lost a little faith along the way, if you ever wonder how you came to be here, I need to tell you that you've got nothing to fear. There are reasons for the way that this world works. There are reasons, and though sometimes it still hurts, don't worry. Find love in a hurry.
others that I've run from. There are reasons for the way that this world spins. There are reasons, and if you can't find your way, don't worry, if you can't find love in a hurry. Don't fret, cause love's not giving up yet. It's hard won, hard won. Love doesn't care what you've done. There's someone here for everyone. And if you're still waiting for that chance to come your way, hold on, hold on, hold o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화학무기 사용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 점검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나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지난해 중국이 비밀리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했다는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 내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군요.
네, 화요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마무리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 시리아 정권 퇴진 요구를 공식화한 건데요.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이 시리아에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리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해법으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인식을 밝힌 건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서 아사드 대통령의 행동과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롭고 안정된 정부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리아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입장이 바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수요일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 이들리브 주의 이 칸시에칸 지역에서 전날 이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해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89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다음 날인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을 명령해서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해 이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예, 그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서 추가 공습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기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통폭탄으로 공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기대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은 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을 미국이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사일 공격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시리아 정부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이 시리아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이탈리아 루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데 G7 외교장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어 시리아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이 러시아 당국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서 현재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리아 내전이 그동안 어떻게 좀 진행돼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뭐 정확히 6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1년 4월에 이 시리아 각지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 예멘 등지로부터 확산된 이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 바람에 시리아 국민들도 합류한 건데요. 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알 아사드 정부가 시위대에 발포해서 120명이 넘는 시민이 숨졌습니다. 시위 도중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열기가 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 위기에 몰리는 듯 싶었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대에 맞섰습니다. 이후 시위대가 자체 무장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다른 무장 세력과 연계하기도 하면서 시민들과 정권의 대치가 이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예, 그 지금은 내전 초기보다 훨씬 더 전선이 복잡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더욱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웃나라 터키가 이 ISIL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의 지상군을 보내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소수민족인 이 쿠르드 민병대 토벌 작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반군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와 이란 등은 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집권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군요.
네, 로퍼트만 의원, 또 존 닐리 케네디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의원 등 미국 집권 공화당 소속 의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서 월요일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됐던 이 연방의원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서 새 의회가 출범한 뒤 이 상하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양측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른바 이 100일 계획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월요일 면담에서 미 의회 대표단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계획에 대해 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에 중요한 공통인식에 도달했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밝히고 중국 측은 미국과 함께 양자 투자협정 협상이 진척을 이루고 또 무역거래 협력을 확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과 마찰을 처리함으로써 양국 무역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떤 협상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쇠고기 시장을 다시 열고 또 금융산업 투자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이 구체적인 100일 계획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 미국은 25%에 달하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고 첨단 제품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이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특히 월요일에 이 미국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금융산업 개방과 관련한 양국 공동투자협정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사형 집행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국제적인 인권 단체죠. 이 Amnesty International이 화요일 공개한 2016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자 수는 1,032명으로 전년보다 3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어떤 나라가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지도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에 정리된 통계를 국가별로 보면요. 이란이 약 570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150여 명, 이라크가 거의 90명, 또 파키스탄이 87명 순인데요. 이들 나라가 사형 집행 건수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 측은 통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이 이 세계 1위의 사형 집행 국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측은 중국에서 이 매년 3,000명에서 5,000명가량의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번에 통계로 정리된 세계 연간 사형 집행 수의 이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매년 3,000명에서 5,000명가량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네, 중국 정부가 사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국가 기밀에 붙이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앰네스티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불투명한 사법제도로 인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방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에 모든 재판의 판결 내용과 형 집행 상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공표했지만 국가 기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공개 사법 절차 원칙에 많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함께 언급됐다고요?
네. 앰네스티는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에 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는데요. 이 비공식적으로 접수된 정보 등에 따르면 이 북한에서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 판결과 또 사형 집행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이 앰네스티가 지적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을 보면 이 사형 제도를 없애는 추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형이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영구의 격리를 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 법적 장치이긴 한데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이 법원의 오심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 세계 각국에서 사형 제도가 속속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사형을 선고하긴 하더라도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 당국도 사형을 폐지했거나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 사형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네,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주도로 강력한 마약 범죄 소탕 대책을 진행 중인 필리핀에서 이 폐지된 사형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이고요. 또 지난해 이 불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 관련 입법을 통해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내각에 합류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캔자스주에서 예상보다 치열한 선거진이 벌어지고 있어 공화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활동과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을 파헤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미국 언론 출판계 최고 권위상인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논란 이후 미국인의 40%가 이메일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설문조사 내용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행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도 연방의원 출신들이 다수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을 지내다가 트럼프 내각에 합류했고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하원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직 의원들이 행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의회에 당연히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 자리는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우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상원의원의 경우 주지사가 후임을 지명하기도 하는데요. 엘라베마 주지사가 세션스 장관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에 루서 스트레인지 주 법무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죠.
네. 자, 빈자리 이니만큼 빨리 채워줘야 될 텐데 마침 화요일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있군요.
네. 캔자스주 제4선거구인데요. 폼페 CIA 국장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캔자스주는 전통적으로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인데요.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한 곳입니다. 이번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가볍게 이길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뜻밖의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공화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공화당은 롭 에스티스 캔자스주 재무장관을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민권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의 제임스 톰슨 후보에게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의 비상이 걸린 건데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막판에 TV 광고 등에 10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공화당은 이 톰슨 후보가 임신 후기 낙태를 지지한다며 캔자스 주민들에게는 너무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라는 선거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 톰슨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광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하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에스티스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로보콜을 녹음했습니다. 로보콜은 자동 녹음 전화를 말하는데요.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선거 전날인 월요일에는 캔자스주에서 인기가 높은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달려가서 에스티스 후보를 도와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캔자스주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주민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샘 브라운백 현 주지사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이 현 캔자스주 재무장관인 에스티스 후보를 브라운백 주지사에게 연결시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시각 현재 캔자스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공화당의 에스티스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이 두 주 2주만 더 길었으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민주당의 톰슨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다는 건데요. 만약 이곳 캔자스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패배로 보일 수 있어서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되는 조지아주와 몬태나주 선거 또 내년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캔자스주 선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퓰리처상은 미국 작가나 언론인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상입니다. 이 언론 출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들이 공개됐네요.
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월요일 올해 수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신문사에 여러 기자가 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활동 실상과 음담패설 녹음 파일을 파헤친 데이비드 페런트홀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국내 기사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 활동 실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설립한 자선 단체 트럼프 재단을 통해 막대한 후원금을 낸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파런토홀드 기자는 지난 1월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향 군인 단체에 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약속하는 말을 듣고 의구심을 품게 됐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언론이 조사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에야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과거 다른 자선 활동에 대한 주장은 부풀려진 게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페런트홀드 기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도 폭로했다고요.
네, 200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TV 연애 프로그램을 녹화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다는 등 이 외설적인 내용의 여성 비하 발언을 했던 건데요. 이런 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최대 위기를 맞는 등 곤혹을 치렀습니다. 결국 공개 사과까지 해야 했는데요. 퓰리처상 심사위원들은 파런토홀드 기자의 보도가 투명한 저널리즘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았습니까?
네, 외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노력에 관해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국제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요. 프리랜서, 이 자유계약 사진작가 대니얼 베레훌라크 씨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 단속 현황에 관한 사진으로 긴급 뉴스 사진 부문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시카고 트리뷴의 제임스 웜스컨스 기자가 총격으로 부상한 10살 시카고 소년에 관한 사진으로 기획보도 사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가짜 뉴스가 범람해서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의 마이크 프라이드 씨 역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사람들의 삶과 민주주의에서 위대한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퓰리처상은 20세기 초에 헝가리계 미국인 언론인 조셉 플리처가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언론대학원에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상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조사가 현재 미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이 정치계는 물론이고 일반 미국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의 발단이 된 사건이 지난해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면서부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계기로 미국인의 40%가 이메일을 사용할 때 좀 더 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설문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중순 미국 전국의 성인 3,3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인터넷 해킹 논란 이후 온라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응답자는 45%에 달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미국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시 그래서 이 미국 정보당국이 해킹의 배후로 러시아를 또 지목했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시 후보의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을 해킹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해킹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지지 정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사용에서도 정당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요?
네,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 해킹 의혹 논란 이후 민주당원은 43%가 이메일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답했는데요. 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40%에 비해서 3% 정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이전보다 이메일 사용에 더 신경을 쓴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데.
예.
자, 그렇다면 해킹 공격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보안을 우려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대비책을 마련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 응답자의 5%가 시그널이나 왓츠앱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보안 메신저란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한 메신저를 말하는데요. 이 발신 단말기부터 수신 단말기에 이르는 이 메시지 전달 과정 전체를 암호화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렸다 뭐 이런 응답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응답자의 약 16%가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를 테이프로 붙여서 가렸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컴퓨터 카메라를 테이프로 막아놓으면 해커가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더라도 카메라를 이용한 엿보기는 불가능해지지요.
예.
앞서 미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자신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좀 원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 지지할 만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보안 대책이라고 합니다.
네. 자, 또 이 밖에 미국인들이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예, 응답자의 21%는 해킹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에 추적 기능을 꺼놓는다고 응답했고요. 17%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의 계정 이름 자체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자의 10%는 스마트 TV와 같은 이 인터넷 연결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놓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게 된 배경은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군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오면서 외국에서 신기한 물건들을 잔뜩 가져왔던데.
생전 처음 보는 양념에 비단에 신기한 철제 물건도 있던데요.
전쟁 끝나고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합디다.
15세기에 이르러 국가 힘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신대륙 발견에 앞장선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국왕 존 1세의 아들인 헨리 왕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가는 탐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포르투갈은 불과 50년 만에 양념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페르시아만, 인도, 중국의 무역기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앞선 기술 때문입니다. 배의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폭풍과 바람을 뚫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컴퍼스 같은 발명품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새 항로를 찾겠다는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얻은 거죠. 하지만 동아시아 상인들이 호시탐탐 우리 배를 노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포르투갈의 배들은 현대적인 대포를 설치해서 무장을 하고 다른 나라 상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포르투갈이 무역을 독점하는 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드 국왕은 이탈리아 항해사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했죠.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중반 유럽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 학자들의 오랜 주장대로 지구를 바다 위에 떠있는 원판이라고 생각했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구는 결코 평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으로 항해에 나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미나호, 핀타호, 산타 마리아호 이 세 척의 배에 호기심과 모험을 가득 싣고 대서양 바다로 향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는 대서양 서쪽으로만 계속 가면 짧은 거리로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는 또 다른 거대한 대륙이 있고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지구의 나머지 반쪽이 존재할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콜럼버스는 그저 서쪽으로만 뱃머리를 향했습니다.
오랜 항해가 계속되면서 선원들은 지쳐갔고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갔습니다. 콜럼버스는 1451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직물과 포도주 매매를 하면서 배를 탔는데요. 평생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콜럼버스에게도 신세계를 찾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길은 멀고 험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찾아가겠다는 꿈은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1492년 10월 10일 새벽, 스페인 펠로스 항구를 떠난 지 10주 만에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와 선원들은 가슴이 터질 듯 기뻐했습니다. 유럽에서 대서양 넘어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땅. 우주 공간에 지구가 생성되던 수십억 년 전부터 지구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던 땅이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가장 먼저 탐험을 후원해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위대한 스페인 국왕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깃발을 꽂은 이곳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산살바도르는 바마제도 중동부에 있는 섬인데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원주민들은요 이곳을 과나하니 섬이라고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구세주의 섬이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산살바도르 섬과 주변 섬들에 대한 탐험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의지를 끝까지 불태워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탐험한 큰 섬은 히스파니올라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산살바도르와 히스파니올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탐험이 계속될 테니까 모두 끝까지 힘을 냅시다.
히스파니올라는 지금의 하이티 섬과 쿠바 일부 지역인데요. 콜럼버스는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이 땅의 주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인디언으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콜럼버스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 이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사람은 콜럼버스였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요. 여러 지역을 탐험하던 콜럼버스는 이곳을 인디스, 즉 인도로 불리는 동아시아의 일부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a dozen입니다.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what dime a dozen means. Then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John and Mary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네, John and Mary에게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비싸게 20불을 주고 머리빗을 살 필요가 없지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Mary가 Why not? I really need it. 왜? 나 정말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자 John은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저쪽 아래 상점에 그런 빚은 아주 많아. Come on, I'll show you.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me a dozen. Dime.
D-I-M-E. Dime. A dozen. D-O-Z-E-N. Dozen. Dime a dozen입니다. When you say something is a dime a dozen, it means that there's a lot of it. Dime a dozen은 값이 싸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dime은 10전이고 dozen은 숫자 12입니다. 물건 12개를 10전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싼 셈이죠? 이렇게 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dime a dozen입니다. 보통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보다 동전을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This is a common way of saying that something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이렇게 동전처럼 주변에 흔하게 있는 물건들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해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개껍데기죠? 내 친구가 Look, I found seashells. 여기 봐, 내가 조개껍데기를 찾았어 라고 자랑하는 듯 말하면 Those are dime a dozen. Those are dime a dozen. 바닷가에 흔하게 조개껍데기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s no need for you to pay $20 for that hairbrush. It's too expensive.
Why not? I really need it.
The store down the street has them at a dime a dozen. Come on, I'll show you.
Today's phrase, dime a dozen. Something that is so easy to get that it doesn't have much value. Dime a dozen. 흔하다 또는 값이 싸다. Dime a dozen. 꼭 기억해 두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였습니다. Until next time, have a great day.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릭 클랩튼의 I'll Be There, 내가 그곳에 있을게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iends of you, you need someone to help you through. Just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unning.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I will be there. When morning comes, nothing's changed, and the world outside plays the same old game. Just call on me, and I will ease lonely heart.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I'm there.
I will come running to your side. Don't be afraid. Be afraid. I will be there when you are lost. Lost will be there. Nowhere to turn. I will be there.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된 적대 행위와 크림반도 합병은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유럽 공동의 비전을 훼손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계속 지지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나토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변경을 꾀하는 러시아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노르망디 형식 아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망디 형식이란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의미합니다. 또 민스크 협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고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분리주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민스크 협정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러시아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철수할 때까지 관련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 척결과 사법제도 투명성 제고, 금융 시스템 강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2020년까지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군 개혁과 현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미국은 그 일환으로 지난 3년간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유권 수호와 경제 발전, 개혁 이행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권리가 있고 우크라이나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